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때로는 어리석다는 거죠. 다 아는 것 같고 혼자 세상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리석고, 때로는 나만 옳고,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고 나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겸손의 시작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기까지 함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왕이면은 죽는 거 외에 뭐 더 되겠느냐고까지 오만하기까지 한 양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내 자식을 팽개치고 남의 자식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그 모습, 마음 때문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이번 마지막 주간, 마지막 이제 목요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2000년 전에 오늘 목요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영조 임금이 자기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모하면서 사도세자라고 불렀지만은 그분의 세자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사도세자, 또 체격도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노여움, 신하들의 이간, 물론 자신의 뭔가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괴짝 속에 들어가서 죽어갔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인기척이 안 들려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그 중에서도 구선복이라는, 나중에는 병조 참판까지 올라갑니다만 그 포도대장이 흔듭니다.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때 안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신음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나 어지럽다. 나 어지러워. 그만 흔들어라. 그리고는 그 사도세자는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 죽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건장한 청년이 그 계짝 안에서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그리고 한 웅큼 쌀도 밥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굉장한 모욕을 당하며 죽어간 사도세자. 나중에 이 구선복이라는 그 사람 일가가 10년 후에 그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 의해서 다 화를 당하고 맙니다마는, 그럴 줄도 모른 채로 세자를 조롱했었던 한 사람의 역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곱 마디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반씩 등장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것만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레이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로 들려졌던 예수님의 마지막 울부짖음이죠.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유기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울부짖음이 그 산 속에, 그 산 언덕에,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들려오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얼마나 그 몸에 그 아픔, 괴로움이 컸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 몸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분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분은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겠으며, 그런 울부짖음을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롭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순절 이번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라고 하라는 거죠. 아프면 아프라고 소리 지르라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라는 거죠.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걸 뻔히 알지만은 이 인생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시편 22편에는 천년 전에 다윗이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조들이 주께 의지했을 때 건져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진토에 버려둔 채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방치해둔 채로 바라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천년 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둘러보면 모두가 개처럼 보이고 자기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들이 나를 비웃고 있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니냐, 너 아니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입을 삐죽거리며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단 말입니까? 내 몸은 촛불처럼 녹아가고 있고요, 내 안에 심장도 창자도 이미 녹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 뼈는 밖에 사람들이 헤아릴 만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으스러져 있고, 내 입은 물기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고 내 혀는 천장에 붙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세상의 사람들은 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그 다윗의 처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터뜨렸던 이야기이지만은, 고백의 기도이고 원망에 가득 찬 기도이지만은 천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레이마 사박타니,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버려두고 계십니까? 힘들어 죽겠단 말입니다. 그의 육신의 몸이 그래도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매어 달리는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뼈가 그게 지탱할 수 있습니까? 살이 얼마나 붙어 있다고 이게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 속에 괴로웠으면은 내 창자가 녹아지고 있다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아니면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쯤 해용을 발라가지고 입에 들려줘서 고통을 잠깐이라도 면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괴로움에 온몸을 사지를 흔들고 있는 순간에 울부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프면 아프라고 하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몸 아프다고, 내 몸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라고만 기도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괴로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울부짖음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화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한 권력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낮이고 시간만 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해서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고, 아니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과의 한 분,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강조했었고 증언했던 예수님.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아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죠. 이것은 죽음이고,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무서움,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거,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차마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차마 그 아들의 그 모습, 비참하게 저주받는 자리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싶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캄캄하게 정오 12시부터 그분이 마지막 운명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오후 3시까지 캄캄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아들이 또는 딸이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취를 하기 직전에 부모님들이 옆에 계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죠. 그러나 이 아이가 눈치가 있죠. 내 혼자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거, 마취실로 들어간다는 거, 불안에 가득 찬 눈길로, 아빠 같이 들어가야 돼, 있어야 돼, 엄마 옆에 있어야 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수술실로 마치 끌려가듯이 가는 그 아이, 보는 부모님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어져야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터지듯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자가 녹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바위라도 터뜨리고 계시죠. 볼 수가 없어서 어둡게 만드셨죠. 아니 새롭게 새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젖히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죠. 이때 그 순간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도 놀라서 흥분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부장은 고백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나오라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내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도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증언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고 있던 그래서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백부장이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은 우리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줄 알았었다고. 그러나 알고 보니 믿고 보니 깨닫고 보니 사실은 눈을 뜨고 보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보니 베드로부터 시작하고 고백하고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갈릴리에서 쫓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자들도 아니면 요한도 그거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못을 박는 군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속옷을 제비 나누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니 믿고 보니 그분이 그 순간에 죽으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을 터뜨리듯 바위를 터뜨렸고 온 세상의 땅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18m 되는 휘장의 높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두 배는. 그리고 두께, 손바닥만한 두께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찢어져서는 안 되는 휘장, 찢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휘장, 그래서 그렇게 높이 그리고 단단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어떻게 가능했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만인 제사장 같은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일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버림을 통하여 그의 저주를 당하게 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꺾기 위함이며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며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봐요. 철로역정 그 기독교도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는 길을 여정을 갑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정말 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달려져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열심으로 살아도 풀어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솔직히 얼마나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온 세상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앞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매달렸던 이 짐이 부러지고, 부러진 이 떨어진 이 짐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고 우리 열심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구원이란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이나 선한 행실로도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작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듣던 듣고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I love you. 수술실로 마치 끌려가듯이 들어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부모님은 반드시 진지하게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해주고 싶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아들아, 난 너 사랑해. 너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나 여기 있을 거야. 난 너 사랑해. 할 수만 있다면 내 창자를 끊어내서 너 심장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I love you 하죠. 그리고 이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이렇게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내가 저주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울부짖음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위대한 말씀, 이만큼 고백,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영원한 증언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말입니다. I love you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 너희를 사랑해. 주님도 그 고백을 듣고 싶죠. 사순절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오늘 또 우리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네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지금도 영원한 것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고백 증언이어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사랑 할까요? 찬양 나와봐요. 그 사랑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